두 군데를 오늘 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야곱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보시면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도 명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럼으로써 인간의 그 타락의 사건을 알려주고 또 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속하시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보통 금원집의 형태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단편 일화 같은 형식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책을 보면 이것은 뭐 역사책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역사를 말해주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구원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요셉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또 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차원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요셉에게까지 가면서 점점 이것이 가족의 구원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는 이것이 또 민족의 구원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런 그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세계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그 차원의 구원이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구원 이야기와 또 그 아브라함 이후로 4대에 걸친 그 아들들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대에 걸친 그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11장 후반부터 50장까지 약 한 4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야곱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실례가 되고 또 그리고 본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곱은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길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셔서 빚어가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인간성과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 모두 안에 내재된 그런 죄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을 그냥 두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잘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은 성품이 이게 뭐 공격적이거나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하여튼 자기가 무언가 원하면 그것을 꼭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나는 성공한 인물로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런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뭐 중독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때 그 야곱의 심리와 정신세계는 현대인들의 그것과도 굉장히 매우 뿌리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야곱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비록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그때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고정된 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와, 더 새로운 하나님이네 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것으로 이어지는 그럼으로써 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영적인 그런 본질적인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인생과 또 세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보셨는데 첫 번째 보신 것은 야곱의 출생에 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49장에서 보신 것은 야곱의 죽음에 관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시작과 또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그 죽음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출생이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부모가 서로 깊이 연합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얻어집니다. 그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면 생명이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을 지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의 맥락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서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함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생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죽음 후에 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또 그 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 위에 노아, 또 더 올라가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육신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함께하고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터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죽음 후에 가게 될 그곳이 어떤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경히 여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만 휩쓸려 살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그 두려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지금 현실의 삶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생명의 충만을 누리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출생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보면 출생은 사랑의 출생이었고 죽음은 건강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출생과 건강한 죽음 사이에 이 야곱의 생애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야곱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이제 야곱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전망대를 세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망대 두 개를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그 본래 인간됨, 성품과 성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상태로부터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길로의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간적인 성품과 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야곱은 집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태생 때부터 그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셨죠? 쌍둥이 형제 중 하나였던 그가 자기보다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속을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뭐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되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핏덩이가 손이라고 한다면 한 참새 발보다도 더 작지 않았겠어요? 그런 작은 손, 피 묻고 그리고 분비물로 미끈미끈한 그 손으로 뭘 잡을 수도 없는데 그거를 형의 뒷발꿈치를 꽉 잡은 것입니다. 그런 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보면은 야곱의 그 모습은 얼마나 가관이고 우습습니까? 그죠? 자기도 질세라 형의 발을 붙잡고 나오는 그 장면이 정말 우리에게 인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자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발꿈치라는 말과 이 야곱이라는 말이 이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아기들이 하는 나쁜 짓이라도 우스워하고 재밌어하죠. 아빠의 얼굴을 확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 그것이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 봐라 그리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웃곤 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행동 속에는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아기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뭐 그때 의식조차도 없었던 그런 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아기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 아이의 삶의 그 방식은 자기 인생을 움켜쥐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환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죠. 탑가이들만 살아남는 세상,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2등하면 축하를 못 받는 세상. 김연아가 그랬다고 하죠. 올림픽 챔피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가서 2등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2등을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세계대회에서 2등했다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이상하고 의아했대요. 2등을 했는데 왜 축하 메시지가 안 올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세상의 정신세계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싸웠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그 두개골을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가 얼마나 심하게 싸우면 두개골을 부수겠습니까? 그만큼 격렬하고 잔인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무언가 나오면서부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놓칠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치고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선물이고 축복의 그런 선물인데 근데 너무나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리브가는 바라지도 않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 두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맞죠? 예,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아우가 뭐 굉장히 건장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센 자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야곱은 사실 매우 이게 조용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칠고 그런 그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과 그 장자의 그 축복의 권리를 이제 취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또 그 후예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었고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이었죠. 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늘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약으로 나아가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를 빛과 어두움, 진리와 세속 이런 등의 대립되는 관계로까지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야곱의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예시하는 통로로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여러 경우를 보면 꼭 장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그 그리스도 이 유다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을 통하지 않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도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은 기존의 어떤 질서를 뒤집는 예외적인 질서가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야곱이 그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남성답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란 땅 그 외삼촌네로 이제 그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그 도착하던 그날 당일에 이제 우물을 가로막아 두었던 그 큰 돌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장정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야 열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뚜껑을 혼자서 들어서 올리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라반의 그 양들을 돌보면서 20년 동안이나 한낮의 폭염과 그리고 그 한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장막, 이 집안이죠. 장막이라고 그러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아버지의 세계입니까? 어머니의 세계입니까? 어머니의 세계죠. 그죠? 어머니의 세계에 주로 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삭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왜 좋아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에서가 사냥에서 잡아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고기를 많이 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이삭이 그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였죠? 집요하게 자기가 뭔가를 자기 손에 넣어야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랑, 누구의 사랑을 쟁취해야 될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뭐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근사근하다고. 그러니까 이 팥죽 쓰는 일까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남자가 할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더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본능의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기 자신은 장막 안에서 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그 속에 살아있는 집념은 항상 그 형만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리 이것을 빼앗으려는 그 고양이가 생선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이 그렇게 이제 그것을 계략하고 그리고 술을 짜내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지금 대체적인 이런 그 성향을 보게 되면 그 인생 초기에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술수로 살려고 그죠? 그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그 인생 초기에는 전형적인 그 어머니의 아들, 말하자면 뭐 고상한 표현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마마보이, 마마보이의 그 유치한 형태로부터 어떻게 인생 여정을 거쳐가면서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보고 싶은 것이죠. 물론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실수와 또 고난과 그리고 질곡을 겪어가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또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로 성장하는 그런 길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어머니의 아들 마마보이가 아버지로 성장하는 길을 배워간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아버지가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만나는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조차 보기를 꺼려했던 그런 자기 그림자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그리고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자기 그림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통해, 자기가 이룬 성공을 통해서는 결단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기가 닥쳐서 위기를 도피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든지, 그럴 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직면하고서도 물론 실토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늘 성공에 집착이 되어 있고, 야곱처럼 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또 성공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대면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 말과 언행, 그죠? 그런 것들, 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야.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당신의 어떤 이런 그 그늘진 곳 이런 것을 말하면은 처음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걸 알려줘서 이렇게 말합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꼭 제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은 자기는 성공했다고 느낄런지 모르지만 실패한 사람이죠.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이죠.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가졌을지 몰라도 자신과의 만남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실패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런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제 에서 형을 이제 피해서 어머니 곁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 그 외삼촌이 사는 먼 땅으로 도망합니다. 무려 800km가 되는 길을 이제 혼자 떠났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임병옥 장로님이 산티아고 그 성지 순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딱 800km였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길입니다. 한 35일 걸려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길이 뭐 순탄치 않았으니까요. 그 도망 중에 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밤이 왔고 들짐승이 울고 거기서 이제 몹시 춥기도 했을 것이고요.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공의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죠? 자기가 평생에 원했던 장자권, 그리고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리, 그것을 지금 쟁취한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말고 내게로부터 쏟아지는 무언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네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의 영리함, 기가 막힌 술수,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재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어두움이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언가 있어야만 나의 삶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마음 깊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말하자면 야곱에 있어서는 이때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는 자신이 쟁취한 장자권과 그 축복의 권리였죠.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믿었던, 성공하게 했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 나의 실패였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는 살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만난을 하나, 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의 체험이 바로 그가 성장하는 과정의 첫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발견한 것, 그죠? 자기의 거짓과 술수와 그로써 얻은 모든 것이 다 어둠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무언가 그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것이 부어져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내가 바라는, 내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란 땅에 이제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살았죠. 그 영리한 야곱도 이제 뭐그 라반의 그 술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속고 또 속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그다음에 그래도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종들이 있었고 또 외삼촌 품삯으로 외삼촌한테 받은 많은 양과 그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얍복강가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벌어지는데 바로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것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금이 환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거친 형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만났던 두려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씨름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고, 그리고 거치지 않으면 안될그 과정이 뭐였냐면, 자신과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대면하고 실토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 그래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확장의 형태죠. 그러니까 익스텐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자 그분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생뚱맞은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진실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내 손으로 뭐든지 다 쟁취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자라고 믿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속였던 자였고, 그리고 내 재주와 술수를 믿고 살았던 자였고, 그렇게 나는 야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며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을 숨겨두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폭로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이 있지만, 또 의역하면 하나님의 투사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전사다 이 말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비한 자, 속이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투사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사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의 투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기도 중에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심하게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는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투사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투사로서 더 천천히 살아야 하고 더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투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투사는 비록 부상을 당했지만 야곱은 그러므로써 진정한 아버지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아들들의 아버지, 또 그 큰 대가족의 이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어서 사용하게 된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와 싸우며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대결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자기의 어두운 면을 자기 자녀에게 투사하는 삶을 살 뿐이지 결코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그 억압된 욕구와 열망의 색안경을 통해서 자식을 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되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엄청나게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진정한 후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또 부정적인 그런 남성상만을 일으키게 되어서 자신의 약점을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영적인 획을 긋는 사건들이 이 두 사건 말고도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토해야 하는 그런 때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고 뼈저린 고통과 아픈 마음이 앞서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황제와 같은 그런 어떤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도 감히 나의 인생은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바로 그러한 그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서를 쫓아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함께 살피며 이제 가실 텐데, 과연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야곱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과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는가?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 신학적인 ABC를 가지고 뭐 개혁주의 뭐 해석이 어떻고 뭐 복음주의가 어떻고 뭐 언약신학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교의 기둥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날마다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사가 내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 애로의 길, 어머니 애로의 길, 그리고 진정한 인간 애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이제 할애해서 이제 야곱을 이제 야곱의 생애를 상고할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큰 그런 영적 유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 진솔한 또 진실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바라볼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기 전에 우리 처음 교회 출석한 우리 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목장의 황하 형제 고정현 자매, 우리 가정의 첫 아들 데이빗 우리 시우를 소개해드립니다. 한 달 됐는데 손이 이렇게 작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의 손은 얼마나 작았을까요? 우리 시우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황하 고종현 믿음의 가정에 우리 귀한 생명의 선물 데이빗 시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출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우의 진정한 정말 주인이 되시고 또 구속주가 되시고 또 참 부모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시우의 인생을 정말 하나하나 보살피시며 섬세하게 다스려 가시며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우의 이제 연약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 사랑하는 황하 형제와 고정 현자매 또 부모로서의 그 정말 귀한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주님이 손길을 대신해서 정말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우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또 인생의 어느 날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분명히 오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시우의 인생 정말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해 드립니다. 네, 오늘